지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또 새벽에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또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채워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메시아 곧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 시의 저자인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시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께서 나의 주, my lord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의 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우리 찬양 중에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뜻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뭐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실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그 왕에 있는 위치에 있는 다윗이 누구를 주라고 부르겠습니까? 또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 주는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존재인 거죠. 그럼 다윗이 여기서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그리고 또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아도나이, 내 주라고 호칭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말한 그의 자손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 110편 1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그의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게 성취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우편에 앉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직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1절에 이 사용된 이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요 단어를 요즘에는 이렇게 사용 안 하고 발판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발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하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의 원수를 발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패전국의 그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런 이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를 보면 이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관습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의 목을 밟으시고 완전히 멸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홀,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지팡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어디서부터 확장돼 갑니까? 시온에서부터 나간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예루살렘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산. 그럼 예루살렘인 거죠. 우리가 뭐 관악산 막 이런 뭐 산 이야기하면 서울 막 이렇게 상징이 되듯이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이 딱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신이란 개념은요, 지역 신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하면 애굽의 신이 따로 있고, 바벨론 하면 바벨론의 신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의 신이 따로 있고, 신들마다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메시아는 그런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만국을 다스리시는,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렸습니다만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성탄절날 지금도 그 중동에서 그 무슬림 세력들이 공개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10명을 무릎 꿇혀놓고 이게 성탄절에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다 그래서 목을 베버리는 참수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게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피난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악한 세력의 다스림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정되고 그분의 영원하신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On your day of battle 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싸우시는 날, 우리 주님이 전투하시는 날,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 사단의 세력이 이 메시아의 세력에 굴복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3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장면 같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관중석들이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기가요,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막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얼마나 막 신이 나겠습니까? 막 기쁘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3절에서 즐거이 헌신하다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승리에 감격한 거예요.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주님, 마침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무 이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좋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근데 여기 3절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써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란 표현이 처음에 나오고 3절 후반절 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은 지금 동일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백성들이 마치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믿음만큼은, 그 열정만큼은 정말 청년의 때의 그 모습처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지금 20대, 뭐 10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주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이런 기쁨과 또 큰 승리의 확신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을 맹세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쓰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것, 그리고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도 그 사람에게 이 십일조를 바쳤으니까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서 모세나 아론도 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대제사장도 다 이 레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레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멜기세덱에다 바쳤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사실 되게 높은 그런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이 사람의 족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제사장임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의 특징이 그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론의 계통으로서 오는 이 레위 이 혈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제사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원리가 다윗이 보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마치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나중에 오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전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보면요,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가 죽으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이 후손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저도 오겠죠. 평생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주님은 영원토록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끝나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이 뜻이 뭐냐면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지금 한강을 이렇게 두고서 남쪽과 북쪽이 있을 때 그 다리를 이어주는 대교들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구약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누구한테 드립니까?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 바침으로써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아주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3절에 나왔던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이 5절을 보시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이라는 이 표현으로 다시 등장해요. The day of the Lord.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요. 5절에 보니까 열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숫자 10이 나오죠. 그럼 이건 문자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많다. 이 뜻을 표하는 거야. 많다. 많은 왕들. 그러니까 여기서 열왕이라는 표현은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온 세계의 모든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이요. 열방 중에 판단하세요. 주님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주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6절에서 머리를 판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악한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다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이요, 이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막 비등비등해서 막 축구로 말하면 막 2대2 막 연장전 돌입하고 막 그런 싸움이 아니라요. 이 싸움은요, 그냥 이미 승패가 기울인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그 예수님이 그냥 사단을 확실히 물리치시는 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막 도망치고 이 패잔병이 되어서 이 떠나기 바쁜 거죠. 이 표현이 지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 표현이 왜 갑자기 여기 나왔나?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전쟁 중에요. 여러분, 이 싸울 때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이 군인이요, 이 물을 마실 이 틈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밥도 못 먹고 하는 게 전쟁인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승패가 확실하다 보니까 길가에 가다가 이 물을 마실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은 너무나도 확실히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머리를 드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힘을 내어서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110편 전체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원수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기실 왕 되실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놓는 자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메시아 되신다는 것, 오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2020년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의 이 죽음 이후에 오실 이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후회 없고 가장 소망차고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동안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